출애굽기 176번 메시지 하나님의 동반자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문제의 기록, 즉 모세가 하나님의 동반자임을 계시하는 기록에 옵니다. 중재자의 필요성.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나 모세에게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은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와 기구들의 식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보낸 40일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셔야 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을 당신의 기분에 따르지 않고 당신의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면 당신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을 불러내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써 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은 하나님에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당면한 문제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포기할 수 없으며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계속 함께 나아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실 길을 발견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 관해 일어난 문제 밖에 있는 어떤 길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중간자,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중간자, 중재자가 되려면 모세는 반드시 양쪽에 다 친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가 되기에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악으로부터 지켜졌으며 하나님 앞에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깨끗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었음을 지적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모세가 그분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오기를 기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그분께 문제 밖에서 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화평케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32장 30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화해가 필연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화해시킬 수 있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행해진 범죄는 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것을 잘못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으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극도로 범죄했고 그분이 그들을 용서할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러 오시거나 백성에게 어떤 것을 말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여기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단지 어떤 길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기독교 사역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크게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받고 훈련받았는가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의 처음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고 나머지 40년 동안 그분에게 훈련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러 오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주셨습니다. 불이 가시떨기 속에서 타고 있었지만 그 가시떨기는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이 가시떨기와 같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태워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 안에서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직 어떤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새로운 고용인과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이신 하나님이 새로 고용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 직업을 받을 것인지 어떤지를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세가 주님이 그 직업을 주신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 확신했다는 것을 압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받은 그날부터 출애굽기 32장과 33장 사이에 대화가 있던 때까지의 기간은 아마도 2년 이상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의 과정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절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과 기구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6장에서 묘사됩니다. 당신은 이 6장의 내용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온통 점유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항상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친밀한 교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나 모세로부터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 그들은 산 밑에 이곳에 있는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거의 40일 동안 이곳에 있어 왔다. 주님과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모세 역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 특히 아론에게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변명하도록 허락받았다면 아마 그들은 모세가 그처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소유하고자 하십니까? 당신만을 소유하기를 계획하십니까? 당신과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모세가 서로 친밀하였으므로 그처럼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쾌한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오기를 요구하셨고 그들은 다른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단지 함께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암.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은 모세의 인격에 관해 많은 자세한 것들을 줍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서 보냈던 40일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아직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대화를 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판들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갈아 백성에게 가루를 뿌린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도록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문제 밖에서 어떤 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모세가 백성에 의해 자행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음을 볼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2장 3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했다. 너희가 행한 것은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화해케 하려고 갈 것이다. 모세는 40일간 산 위에서 하나님과 머무른 결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40일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철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분의 소유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과 그들을 그분의 신부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마음의 갈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낳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과 화해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의 백성에 관해 그분께 접근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의도였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모세는 또한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중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왔을 때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주여 당신은 긍휼이 풍성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32장 31절과 32절에 따르면 모세는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는 사람처럼 주님께 친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경륜이나 교회 입장에 관해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관해 말씀만 한다면 당신은 단지 말씀을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장로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모세에게서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올바른 사람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사람을 봅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행해진 범죄는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 모든 상황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그런 상황을 오래 생각했거나 금식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기도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 문제에 관해 주님께 되돌아가야 하는지 어떤지 의문을 품었다는 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룬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커다란 죄를 지었으나 그가 그들을 위해 화해하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에 관해 특히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관해 명백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이러한 40일 동안 주님은 확실히 모세만을 홀로 두지 않고 종종 장막과 기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주님은 약간 긴 대화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한 결과 모세는 백성에 관한 참된 상황을 알았고 또한 그가 주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친구 이상으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그 동반자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반자라는 단어는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해 사용된 친구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부터 분별되었고 롯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받는 자로 애정에 붙잡힌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먼저 우정이 있고 나중에 동반자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쌍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우정은 동반자 의식으로 발전합니다. 결혼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친구처럼 여기지 않고 계속 동반자가 됩니다. 동반자라는 단어는 우정의 요소들을 포함하나 절친한 상호협력의 사상을 더욱 깊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한 가지 의미는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동반자는 상호협력자입니다. 만일 당신과 어떤 사람이 상호협력한다면 당신은 공동관심, 공동기업, 공동경력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공동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관심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 사이처럼 똑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큰 기업 안에서 절친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동일한 경력에 관련되었습니다. 모세와 주님은 절친한 친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자요, 동료요, 동반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러 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환영하고 음식을 차려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한동안 아브라함과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여기셨고 그분은 그가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분의 절친한 친구에게 계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소돔이 곧 멸망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중재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롯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롯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칙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롯을 위해 중재함 없이는 롯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중간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친구였음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 원할 때 그것에 관해 그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고 힌트를 주어 상대편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롯에 관해 밖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신성한 친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중지에서 간접적으로 롯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직접적으로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들 둘은 롯을 위해 어떤 것을 하려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근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이 장을 읽는다면 친구 사이의 대화의 기록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주님과 모세 사이에 친구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친구 사이의 대화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자, 동료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기업과 경력에 있어서 둘 다 상호 협력을 관심했습니다. 두 편은 그 상황을 함께 직접적으로 자세히 말하지 않을 만큼 계시를 가졌습니다. 먼저 주님은 백성과 금송아지에 관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로 하여금 그 상황을 다루게 하시려고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야, 나는 너에게 이 문제를 남긴다. 산 밑으로 내려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라. 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모세에게 송아지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 등에 관해 자세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도록 이기는 자들을 부를 것과 그 후에 주님을 대신해 그 백성에게 말할 것과 산 꼭대기로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 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사람들이 행한 것을 모세에게 지적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금송아지의 경배에 관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진 계명이 있는 판들을 던져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판들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